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활력이 있고 또 생동감이 넘치고 또 막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서 한 20년 이민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또 이민 목회 또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또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워싱턴 또 지역에서 미주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한 교회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막 그냥 쏘쏘 아니면 좀 더 이전만 못한 것 같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점점 신앙생활 한 거 정말 너무 좋아. 너무 갈수록 더 좋아져 가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worse,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기본을 가장 에버리지를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신앙의 기본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탈기독교, 뭐 탈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탈종교, 종교를 떠나버렸어요. 최근에 한국의 갤럽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는 기독교 인구, 뭐 불교, 캐톨릭 뭐 다 합치면 통계를 내보면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나는 이제 뭐 절에 한 번도 안 나가도 부모님이 절에 나간다 그러면 자기도 불교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 종교와 나 상관없이 난 내가 선택할 거야. 난 안 믿어. 무종교.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인원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탈종교화가 굉장히 급속하고 탈기독교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서구교회가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도 똑같아요. 서구의 기독교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맹공을 우리 세상이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머조리티로 있던 그런 느낌보다는 좀 마이너리티가 되어 있는 듯한, 특별히 한국교회 천만, 천이백만 할 때는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쇠퇴하고 있다, 이런 거죠. 탈종교와 탈기독교와 그 다음에 또 뭐죠? 탈교회화 현상이, 가난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회복세가 어떤 교회는 60% 그리고 40%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정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은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쇠퇴기와 침체기 속에 있을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3년을 지나니까 회복세가 리바운딩이 안 되는 거죠. 회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노쇠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탈교회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노쇠한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많이 돌아가셨고 또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에서 교회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훨씬 더 파워풀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자극적인 문화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흡입력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빠지다 보니까 그냥 아예 교회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 또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제 우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50대 이후, 60대 이후 한국 같은 예는 이제 굉장히 헌신한 세대고 또 신앙이 뜨겁고 굉장히 순수함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속하게 이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점검을 하고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인데요. 오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 혼인잔치집에서, 혼례집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스토리라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적이지만 표적인데 어떤 심볼릭한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여기에 이제 첫 번째에 우리가 좀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집에 참여를 하셨는데 초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혹자들은, 해석가들은 아마 인척간이지 않는가, 친척집이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 포도주는 핵심이에요, 핵심.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건 잔치집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핵심, 모든 게 다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미 파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주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잘 염두에 두고 얼마나 올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어요, 혼주가?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요. 뭐 적당하게 잔치를 여는데 먹다가 애매하게 떨어질 정도로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충만하게, 풍성하게 제공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풍성함이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잔치집은 풍성할 거다.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다. 이제 허리끈을 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잔치집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은 포도주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다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 잔치집에 다 나가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어떤 동네에서 이분이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를 했다면 그런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을 만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결핍.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결핍이 힘든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걸, 채워지지 않은 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걸 실패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결핍이라는 것은 그슬로로 하면요,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찾아온 인간이 겪는 정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 부족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핍 정세입니다. 사실은 결핍 때문이 아니고 결핍 정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돈을 여러분 얼마 가지면 나는 it's okay, 이제 enough,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죠, 지금.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PhD를 아무리 따도 그 지식에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우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된다는 거. 코를 높이니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게 다른 걸 고쳐야 돼요. 네.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갈증이라는, 갈증. 목마름.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만족이 없는. 지식의 끝까지 갔는데 만족이 없는. 쾌락의 끝에 갔는데 만족이 없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핍 정세. 그걸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어쩌면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멈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결핍이 생긴 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잔치집에 결핍이 생겼으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다른 데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을 그 시대의 종교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뭐냐면 두세 통들은 5,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 개. 여섯 개라는 말은 7개 완전수의 하나가 모자라는 아주 심각한 결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시대의 유대 종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 메인 종교인데 그 종교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거죠.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종교, 의례적인 종교적, 루틴한 종교적 의식으로는 그 시대에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뭘까요?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거예요. 삶도 힘든데 종교적인 힘까지 얹혀져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떤 데는 그래요. 이민 생활도 힘든데 교회도 힘든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이런 희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다 얼굴에 입술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종교가 그 당시에 그들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 올가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율법의 짐으로 인해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기대하고 막 그냥 사모하고 룰루랄라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아니면 왔네 그날이.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날이.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종교는 우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성경 전체에서 주는 이 포도주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딜라이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그들의 진짜 결핍 중에 결핍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 시대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지 못한 거예요. 꽉 찬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나무가지가 큰 나무에 잘려서 나와 있을 때는 잎사귀가 막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려있기 때문에 말라져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유대 종교의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부실한 생명이 아니라 꽉 찬 생명이에요. 환란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외적 상황에 짓눌리지 않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아무리 눌러도 튀어오르는 그 꽉 찬 생명력, 그것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의 부요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갈수록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하면요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경직되어져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뭐 직분으로 포장돼 있지 그 속 내용은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무기력한 상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하는 그런 종교적 예식은 행되지만 그 돌항아리 자체가 그냥 무기력한 상태. 백성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히려 갈수록 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늘 바닥을 끓는 거예요. 뭘 하든 바닥을 끓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빅팀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희생자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보면요 워싱턴 중앙당은 안 그러겠지만 이 희생자 증후군들이서 내가 얼마나 청춘을 바쳤는데 뭐 내가 얼마나 이제 수고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겠어요.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 두세 통들은 무기력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냥 손 씻고 마는 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포도주는 새 포도주. 유대교의 그 낡은 종교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격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돌아가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제도적 교회, 그 제도 안에 갇혀버린 제도, 형식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새 포도주의 역사, 낡은 가죽부대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을 이 잔치집에 초대했던 건, 그리고 마리아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분이 하는 대로 하라. 그리고 그 두세 통,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의 변화. 컨테이너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미미한 체인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과 모든 걸 바꾸어 놓는 혁명이 일어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미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썬데이에 교회 오는 정도의 변화는 그걸 복음에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럼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쌓여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는 갖다 준 이 포도주를 이게 어디서 나느냐, 환희에 차서 잔치집이 다시 회복이 되는, 유대 종교로 낡아져버리고 이제 끝나버릴 수밖에 없던 폐기 처분될 그 종교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커튼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래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잔치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잔치집이 끊임없이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천잔치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회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집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잃어버린 한 마리 드라크마 얘기, 다 탕자의 얘기 속에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던 자를 구원해낼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그 환희, 이 잔치집이 파장이 되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유대 종교 안에 이 풍성한 잔치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의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포도주의 상징이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또 상징하는 것을 그슬로 넣으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곧 포도주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오늘 교회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움과 기쁨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나 즐거움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모자라면 세상에 즐거움을 따라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욕망하는 그 즐거움의 끝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가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인가에 사람들은 환호하는 겁니다. 이런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도요, 교회가 가장 축제의 장이었고요. 교회 가면 제일 신이 났어요. 교회 가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그만큼 잔치집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러면 세상이 페스티벌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즐거운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은 데는 막 즐거움을 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값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종교예요. 즐겁지 않으면 안 갑니다. 유대 종교는 침울한 종교예요. 어두운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뭐 어둡고 막 우울하면 오시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분들 얼굴 보면서 저 분들 어디 가는데 얼굴이 저렇게 어둡나? 그럼 오겠어요, 여러분? 환희의 창고였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는 6장 10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포만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만족감.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면 져요. 부러워하는 감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있으면 그게 안 부러운데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껄떡거립니까? 그렇게 가졌는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껄떡거려요? 왜 배고픈 거죠? 왜 갈증이 있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몰아가는 거예요. 불나비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뭔가 채워질 것 같아서 가는데 채워지지 않고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돌, 두세 통 되는 돌 하나 여섯 개를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 이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메시지와 이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아구까지 채우고 충만함, 충만함. 저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결코 충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충만이 불가능해요. 안 채워져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이 구멍은, 우리의 가슴에 이 구멍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함물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이 엄청난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스위스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어거스틴의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이게 작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시리어스한 우리의 인생의 메인 토픽이 되는 거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니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닥을 끓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힘겹게 그냥 막 아웅바둥하고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고, 여러분 평화가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깨질 그런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완벽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절대적 은총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풍성함,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구약에 이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구약시대 한 사람의 어떤 고백으로 끝날 표현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더 좋아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좋아져 가야 돼요. Getting better. Getting worse가 아니에요.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기대가 되고, 아, 10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보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내 신앙에 찾아올 그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클까,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갈수록 더 충만해져 오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조이를 해야 되고요. 우린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접속돼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이게 뭐예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까딱까딱 붙어가지고 그냥 마를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많이 맺나니, 풍성함의 이미지. 그리스도 아래 오면 우리네 삶은 다른 차원, 다른 퀄리티, 이 세상에 그 돈으로 뭐 세상의 끝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 안 되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환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얼마나 얼마나 뷰티풀합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삶을 살고 갈수록 기쁨이 더 커져가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쾌락이 뭡니까? 아주 숄트하단 말이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너무 숄트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또 그걸 찾고 타죠. 그 끝이 뭐예요? 마약도 있잖아요, 마약. 한방 맞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이 아주 거세게 밀고 들어와요. 이게 이 세상에 가는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그냥 뭔가로 내가 빨리 잊고 싶은데 한방, 그걸 마약이 기다리고 있는 거. 술, 도박, 그 쾌락, 그 쾌락의 끝에는 허무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절망하는 시대, 그게 뭐 어디인가 다 중독되어 있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는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읽어매고 종교화시켜서 우리를 뭐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우리를 읽어매고 있던 그 족쇄로부터, 세상의 그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영향을 끼쳐가는 결핍 정세만 느끼고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 몸부림을 치면 답이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결핍이 이미 충분히 채워지고 꽉 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그 부유함을 충만함을 오버플로우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 이 흙이 진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대가 되는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뿐만 아니라 일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감격, 기쁨, 하늘의 희열, 만족, 자족함. 아, 그 멋진 모습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한번 보여 봐주세요. 그 표정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충만 우리 제목에 찬송 함께 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이런 견딜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승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진리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 실패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실패하여
주님 안에 우리는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하.
오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대신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충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풍족하게 넘치는 것 보이지만 마침내 결핍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조건, 마침내 허무와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 언젠가 인생의 겨울 앞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허무와 결핍 죽음의 세상 위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열과 감격과 기쁨 넘치고 충만함이 무엇인지 fullness가 뭔지 overflowing이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는 만족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이 거룩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희열찬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격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매일 감격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내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아버지, 우리가 땅 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능 우리의 인간적 한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 세계 오셨다는 이 사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주인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넘쳐나는 희열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현실을 받아보고 상대적인 우위를 찾아 달려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마침내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 위를 살아가지만 저 천상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희열이 예배할 때를 넘어서 예배당 문을 났으면서부터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에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규현 목사님, 승려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혀내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순간마다 손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과 하늘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며 그 삶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